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빌립보서로 모시겠어요. 오늘은 3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우리가 6절에서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았더랬죠. 그래서 바울은 뭐 어떤 사람이 자랑하기로 한다면 나는 사실 너희보다 훨씬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뭐 교회를 핍박하기로 했다면 나보다 더 핍박한 사람이 있느냐? 율법으로는 나는 전혀 흠이 없다. 뭐 이러한 그 나름대로의 자랑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기를 그러나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렸다. 해로 여겼다. 바울은 자기의 공로의 배경이 자기의 인격과 종교를 추가시켰어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인상적이죠. 그러나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세워주는 그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그 추종자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회개 방법이 이처럼 변화된다면 나름대로의 이 민족의 살 길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민족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와 같은 은혜들을 체험하고 나아간다면 교회가 많이 변하지, 이 민족이 많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참 저는 그러한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8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7절과 8절 사이에는 좀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회심 때부터 본서신을 기록할 때까지 아마 그 기간, 그 어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랄까요? 뭐 전도 여행을 좀 마치고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그 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8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한번 8절을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회심은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풍선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뭐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이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비록 회개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평생 지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구원은 일어났어요. 지금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겁니다. 이 구원의 삼중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한때 한국교회가 너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만 강조했어요. 구원 받아서 뭐 어쩌란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면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회심의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꺼이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도 바꾸고 주님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옳게 여기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분토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는 자기의 종교를 하수구에 버렸다고 말을 했어요. 그는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구원을 위하여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로 가보실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 이것은 주한 번연이 어느 날 밤 옥수수 밭을 거닐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지를 생각할 때 떠올랐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번연은 갑자기 자신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덮여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바울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바울의 의의는 그가 밝히고 있듯이 율법의 의식이 아닙니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안식일을 지켰던 사실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안식일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야,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년 동안에 여러 번 설교를 하는데요. 이러한 설교를 하는 이 설교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미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진행하는 저로서는 참 감사하고요. 또 가끔씩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를 만날 때마다 미기 성경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 은혜 가운데 듣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참 감사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 주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참 이 되새기고 곱씹고 또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누구간데요?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율법적인 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의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거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저 더러운 빨래로 이렇게 취급해 버리신다고. 이것은 빨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그러나 더러운 죄인들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의의 자손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의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요. 수년 전에 그 헐리우드, 그러니까 영화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그 헐리우드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모임이 있었대요. 그곳에서 젊은 부부를 이 매기 목사님이 기억을 하는데 그들은 재능이 있고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나름대로 이 매기 목사님 메시지를 전할 때 간증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제 회심을 했음에도 자기들이 놀라운 재능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공부를 마친 후 이분들과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매기 목사님이 그들에게 말을 했대요. 나는 나를 괴롭혀 오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할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당신들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을 위한 복음의 능력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을까요? 그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기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파산한 죄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이 말입니다. 빈손으로 거지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므로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나온 빈손을 벌리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빈손에 채워줄 겁니다. 이렇게 그 재능이 많은 젊은 부부에게, 이 미국 사람이에요.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그런 배우라는 거죠. 나이트클럽에서 그렇게 당신들의 재능으로 돈을 벌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더 귀하게 당신들의 재능을 쓰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 구절을 좀 더 주의 깊게 읽게 되고 이 매기 목사님의 설명을 좀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으로란 표현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위하여 노력할 수 없고 살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칭호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무리들을 그냥 두시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보일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우리의 것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가능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의만이 진정한 의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일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어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율법적인 의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이며 경건해질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싹 없어졌습니다. 그가 과거에 대한 나름대로 계산했던 것들을 다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것, 그것만을 위해서 자기는 살겠노라고 딱 작정했던 것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러한 의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자,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바울의 고백은 그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의,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로서 난 의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해질 수 있고 귀하게 받으심직한 것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제 3장 10절로 11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행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저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움직이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아니라요. 구원을 주는 믿음은 여러분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그것은 진짜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딱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그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잖아요. 이러잖아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가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그런 행위를 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행위가 없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새로운 생활의 목표, 즉 새로운 생활 양식을 향한 새로운 동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의지에 앉아서 하늘나라에 가기만 기다리는 개념으로 파악되는 것,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바울은 어떠한 법적인 동기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뭐랄까요, 동기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얻은 믿음을 통하여 바울은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삼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 매기 성경강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북녘에 계시고 또 중국 조선족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행위라면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죠. 행위가 먼저 강조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온 행동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너를 위하여 죽은 예수를 어떻게 하려느냐는 단 한 가지 질문만을 던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구원받은 후의 생활이 비록 의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구원과는 그러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는 동기가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러한 생애를 살았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예요. 이건 뭐 전혀 구원받은 이로서의 그런 그 뭐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알려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의 만년에도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오직 아침마다 그들의 광채를 빛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선교사 바울은 자기의 만년에도, 그 노년에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부활하는 능력을 알기를 소원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위로는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저의 생활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실체를 필요로 합니다. 저를 가리켜서 비난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음에 안 드는 목사로 비춰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의 그러한 반사체로서의 우리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려하여, 그래서 또 보면 그 고난에 참여함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시편 여러분 22편의 메시지 뭔지 아시죠? 그 22편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지 너무 몰라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너무도 큰 고난을 당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동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아, 참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참 이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을 아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혼을 향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고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놀라운 구원의 하나의 주관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 사실을 찬양하며 지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실증을 느낀다면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고난에 참여하면 내가 영혼을 향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죠?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재림하셔야 우리 부활하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휴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커다란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함은 장차 오는 휴거에 의해서 자기가 완전해진다고 하는 고백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공중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좋게 좋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신다면 이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소망은 그분을 알고자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휴거 곧 부활의 기쁨을 의미하게 하며 거기에 의미 있게 참여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대환란 기간이 끝난 후에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은 전천년설이고요. 어느 분은 후천년설이고요. 어느 분은 무천년설이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매기 목사님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말이죠. 그것도 조금 다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의 부활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지혜스럽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이러한 그 선택이 있어서 뭐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후천년설을 주장하고 무천년설을 주장한다 해서 이 구원과 뭐 구원이 취소되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틀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세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그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지요 라고 그저 뭐 천국에 가는 거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은 나를 그의 면전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꽃으로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